네, 7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것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리라.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정병과 소금 마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 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교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성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 그림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설명서요, 예배에 대한 명령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린 지난 시간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깨달으신 대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시려고 애쓰셨습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내가 되어서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나를 죽이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말씀 앞에 100%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시간, 나를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의 내용임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예배의 형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 가운데 그리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계승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함 그것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원래 번제라는 혹시 무언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속제, 속건제, 예, 속제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택한 것은 화목제입니다. 의도적으로 화목제를 좀 빨리 먼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목제 이렇게 하면 좀 거리가 멀리 느껴지시죠?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들 환경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가칭이라고 해주죠. 제가 명칭을 자꾸 이렇게 뭐 공동체 무명교 하려고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신앱과 교회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헌금에서만큼이라도 무명으로, 문기명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스스로 선택하자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기존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에 헌금의 한 종류로서 감사헌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혹시 안 내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 제가 알기로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들었으니까. 감사헌금 다 내셨죠? 오해되니까 대답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옆 사람 졸면 좀 주무실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측면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감사헌금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제가 이제 좀 잠을 좀는 의미에서 좀 약간 표현을 좀 거칠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드리신 그 감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드린 금액이 얼마인데,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제까지 한 것들, 그거 다 무효다, 지금 그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들고 나올 때, 그 감사헌금이 드려지는 그 물질 이외에도 반드시 그 물질에 수반되어야 하는 삶의 내용이 바로 여기 화목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감사헌금에 수반되는 삶의 내용이 없을 때에는, 지금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18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같이 되지 못하고, 18절입니다.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가 있으니까 이 끝절이 의미하는 바가 저한테는 되게 크거든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끝절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인생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죠. 그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화목 제물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 헌금, 그 감사의 찬양이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선물은 아무렇게나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까닭에 성경 우리 중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드리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구약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일 그가 깨닫거든,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깨닫기 전에는 죄가 아닙니다. 모르시고 한 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린 예배나 찬양이나 헌금이 안 드려졌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늘 그 표현을 죄송한데, 지금 예배에 참석하셔서 가슴이 아프면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 삶을 수반하지 않는 헌금이, 그 삶을 수반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화목제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대단히 무거운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싶은 제사 중에 하나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화목제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목제가 히브리어로 샬라밈이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샬라밈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어원을 같이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문자를 이렇게 찍어서 보낼 때나 혹시 편지를 적으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 마지막 끝 인사로 샬롬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즐겨 쓰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전쟁이 많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인사 자체도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삶에 작용이 생깁니까? 아니, 우리는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샬롬이라고 문자를 보내지만, 그 삶에 진짜 평안이 생깁니까? 우리가 아는 평안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주어질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소유될 수 없는 것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는 이 샬롬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을 군데군데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시편 1편을 살펴보면서 복, 그러니까 이것도 한편의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삶이 샬롬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샬롬이 언급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제가 예화를 이렇게 사용할 때 예화 자체를 성경의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피치 못하게 예화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봐야 되니까 그쪽 부분도 함께 강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에 대한 이해는 없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나갈 테니까 그 설명의 틀이 그 권의 전반적인 설명으로 이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으시다가 가끔 지금 레위기 설교를 하는데 왜 사사기로 가지? 사사기가 중심인가?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함께 알아가야 되니까 좀 다각적으로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괜찮은데 또 중간에 이렇게 정신을 잃으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셔도 또 주변의 분들한테 또 물어보려면 퍼즐을 맞춰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샬롬을 설명하기 위해서 6장 중반부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네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러분, 여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요. 그런데 지금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누구에게 제사 지내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역함을 아시고 여호와 앞에서 이곳에 와서 앉아서 그 상황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6장 서두에 나옵니다. 아마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리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은 매우 작고요. 밀틀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6장 서두에도 파종을 할 때마다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서 먹을 것이 없고 고통에 처해진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밖에다가 펼쳐놓고 해야 하는 이 일을 집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기드온이 비겁하고 용기 없고 아주 나약한 인생이라는 걸 성경이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지금 말이 어폐가 있죠. 숨어서 뺏길까봐 집안에서 타작하고 앉아있는데 큰 용사여. 여러분, 모든 인생은 형편없고 여호와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이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원 같은 인생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사사기를 쭉 강의하면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이야기가 확고하게 와닿을 텐데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모든 사사들의 면면을 성경에 있는 보여주는 그대로 드러내면요, 사사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기에는 부적격한 인물들의 내용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적인 영웅에 대한 접근 방법과 서양적인 영웅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른 나머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사사기를, 무협지를 읽듯이 영웅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영웅을 대우할 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떡잎부터 남달랐다는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그가 처음에 소시적에는 아무런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데 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져갔다라는 사고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성경 인물들을 동양적인 사고관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만 괜찮은 사람, 좀 나은 사람으로 접근하는 경우인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정확하게 밝히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사사기를 들어가면 그것들 또한 설명을 밝히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에 기도는 용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 이것만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보통 땅바닥에 얼굴을 댑니다. 왜요? 여호와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의 거룩함 앞에 죄 많은 인생이 닿으면 죽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엎드려졌나이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100% 다 엎드립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민감하지 못하였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기도는 지금 그것조차 모르고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일까? 함께 계셨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배역함이 오늘 이 비극을 초래한 것인데 기도는 여호와께서 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참 마음이 아픈 대목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마디라도 뭐라 변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야단이라도 치셔야 되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 가서 구원하라 보낸 것 그러니까 이 동사 세 가지 단어가 주목할 만한 단어인데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 사실은 신약에서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가라 구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언제나 성경은요 해석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따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했던 말의 의미와 신약에서 했던 말의 의미는 일치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엉뚱하면서 어떤 단어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했던 말씀은 신약에서 동일하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긋남이 없이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그처럼 이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어떻게 사사로 세워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이한 일을 하시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기 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불신이죠, 그건. 큰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 신학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지금 이 부분 이외에도 솜털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내가 만지고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손과 배를 내미셨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시험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까? 주시면 이렇게 하고요. 안 주시면 막 안 하랍니다. 수도 없이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니다. 겸손이 아니라 못하겠다는 겁니다.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뉘앙스는 전체를 봐야 이 뉘앙스를 알거든요. 성경은 구절만 떼서 보면 뉘앙스를 모릅니다. 우리도 한 단어만 해석을 잘못해도 사실은 전체 문장의 해석이 잘못되면 허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2015년을 사는 우리가 만약에 한 단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공유하기가 쉬우니까 대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지금 대박하면 우리 마음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로만 가봅시다. 90년 초기에 야 대박이네 이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박입니다. 그렇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년 전이고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구절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통해서 저자가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나 뉘앙스를 살려야지만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철저하게 기도는 자기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너같이 정신상태가 약하고 나약한 인생은 난 도저히 못 쓰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항상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이 동일합니다.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가 자기의 자기됨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한 고백이든 시험하려고 한 말이든 하나님께 그 시선이 향해져 있는 한은 하나님은 늘 시선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이쯤 됐으면 하나님 믿고 네 알겠음을 했으면 좋았는데 다시 시작하죠.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돌아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오기까지 머무리리라 하리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본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이 발 위에 놓고 북을 부으라 하니 기둥이 그대로 한다. 여러분 반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할 때 그 표현이 그거잖아요.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하나님에로부터 불이 나왔다. 지금 이 표현을 성경이 하려고 반석 위에 그 재물을 두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재물을 열납하셨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기둥이 여호와인 줄 압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둥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으면 이제까지 모르다가 이제야 여호와께서 그분이신 줄 알고 그 앞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확신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게 되셨습니까? 지금 단지 일회적인 단회적인 기적 한 번으로.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신뢰할 때요 오랜 세월 함께 가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이 사람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결정하게 됩니다. 한 번의 엑스터시나 한 번의 역사나 한 번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거절할 때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만 얻고 돌아설 때에도 늘 기다리셨고 동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당신이 신뢰할 만한 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늘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분이 동일하게 기도원을 그처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에 22절에 하반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제가 제일 설명하고 싶었던 구절이 24절입니다. 기둥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샬롬이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쭉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샬롬이라고 했을 때 이 샬롬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있다는 걸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샬롬은 그냥 샬롬 한다고 샬롬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말씀한테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사실 기도는 온전하게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시험하잖아요. 또 못 믿겠다고 하고요. 아니 하다못해 6장 전반적 서두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세심하게 진행하십니다. 300용사를 뽑기까지 진행을 하셨다가 300용사를 딱 뽑는 그 순간 여호와의 침묵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혹시 읽어보시면 그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셨나요? 300용사를 뽑고 나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미디안 군사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앞에는 엄청나게 세세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어딘가로 가게 하셨는데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우린 자주 대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원이 그때 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킵니까? 하나님 일하시게 해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칼과 지략으로 나아갑니까? 아니죠. 횃불과 항아리로 나아가죠. 그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때에 요하는 일하시죠. 근데 기도원이 또 실수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 장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원 7, 이 사무엘하 7장, 사사기 7장을 먹으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따르라 나의 이름을 높이라 여호와의 이름도 높이라 하면서 나라는 단어 7번이나 사용하면서 야, 참 자기 중심적인 기도원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쓰지만 자기의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 기도원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수준을 받아주십니다. 그 수준에서 완전함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죠. 그런데 샬롬이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수반될 때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카톡방에서 제가 맨 밑에다가 샬롬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쓰면서 그 밑에다가 십자가를 칩시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아직 설교를 안 해서 적어놓으면 혼자서 영리하는 것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카톡방에서 샬롬하면 공감대가 있겠죠?
네.
샬롬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합시다 뭐 이런 말이 포함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또 샬롬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 샬라밈입니다. 이 샬라밈이 이 화목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싶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언제 드립니까?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데 아까 12절, 레위기 17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제라고 표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올려드릴 때 드리는 것이고요. 본문 16절을 보시면 서원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과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서원을 실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한나의 경우 기억하시죠?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에 사무엘이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제 드리려고 합니까? 6세쯤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길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미운 7세가 되기 전에 6세까지는 되게 이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한나는 일평생 자기에게 생긴 그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날, 그때에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완수하면서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수소 세 마리를 가지고 나아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여자죠. 그리고 화목제가 세 번째로는 뭡니까? 16절에 보면 자원제라고 표현하는데 낙헌제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3장에 보면 여러 3장과 7장이 나누어져서 화목제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설명한 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낙헌제, 자원제는 뭐냐면요 그냥 마음에 너무 좋아서 드립니다. 이런 그 찬양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3장 1절과 5절 사이에는 양이나 염소를 설명하고요.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서두에서는 소, 양, 염소를 3장 서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흠 없는 암소나 숫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물에 비둘기가 늘 들어가는데 화목제는 비둘기가 안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눠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헌물을, 헌금을, 제물을 바치라 하시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물에는 제일 마지막까지 비둘기는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나누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3장 1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1, 3장 1절입니다. 여기 3장 1절에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내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장 종류와 그 안에 것을 태워서 드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7장 29절 이하 34절에는 제사장에게 돌려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37장 34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화목제물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3장과 7장이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3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빗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가슴 부분의 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 몫이라고요? 제사장 몫이라고 합니다. 그건 화목제물 드릴 때 속불로 나와서 제사장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있겠죠. 그 남는 걸 아까 우리가 7장을 읽었죠. 남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지금 화목제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픈 제사가 화목제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서두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장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예,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몸소 자기를 화목제로 우리에게 주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화목제를 응답 요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실 정도잖아요. 우리가 하여금 너희가 이 땅에서 화목해라, 화목제의 삶을 살아라, 화목제로 나에게 나아와야 된다. 당연히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는요, 화목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사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고 싶은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물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시고 싶으신데 왜냐하면 이 화목제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려야 하고 강요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해야지만 드릴 수 있다는 걸 그분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시다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누리는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화목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삶을 수반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화목제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어 너에게 걸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수반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상당한 딜레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누가 어떻게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는지 전 몰라요. 제가 저도 어릴 때부터 작은 교회를 다녀서 늘 담임 목사님이 감사헌금의 제목들 읽어주시고 누가 냈는지 이야기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도 감사헌금을 내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 영광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감사헌금을 낼 때에 이름을 적는 것 자체가 그 감사하는 게 상당히 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수반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7장 15절에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첫째가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얼마 동안 나누어 먹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보통 낙헌제가 그 다음날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동지방에 3000년 전에 냉장고 있었습니까? 없었죠. 실제로 명령은 그 다음날까지지만 고기가 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하루 정도 넓혀주는 건 자원제에 대해서 넓혀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희생의 재물이 서원이나 이 자원의 재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나와있죠. 16절, 17절에 감사제는 당일, 서원제와 낙헌제는 그 다음날까지 나누어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을 어기면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영광이 안되고 하나님께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 상당히 까다롭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소 가슴의 앞부분과 오른쪽 뒷다리 하나 떼고 나면 양이 얼마 정도 남는가?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오래된 시절인데 초록저의 16점에 가서 물어봤어요. 제 집에 교회하고 집 사이에 있는 16점인데 올라갔다가 여쭤봤어요. 작은 소가 600kg고 큰 소가 800kg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수로 따지면 그러면 600kg면 한 근이 몇 그램입니까? 600g이죠. 그럼 몇 근이죠? 1000근입니다. 한 근 앉은 자리에서 혹시 드십니까? 뭐, 드시기 힘들죠. 물론 제 다니던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은 네, 말할 수 없이 많이 드셔가지고 그만 그 설교할 때 제외가 됐었는데 한 명이 한 건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고기 운영을 못했으니까 많이 먹는다 쳐도 큰 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00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도육지축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한 60%를 넘는다는데 옛날에는 근데 거의 안 먹었지 않습니까? 너무 적고 1000근, 1300근은 좀 떨어진다 치고 한 600근에서 700근으로 떨어뜨립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당일날 먹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제사를 받으시려면 좀 쉬운 명령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 제사의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죠? 이 화목제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화목제에 수반되어야 하는 삶의 진리가 나옵니다. 내가 믿는 그 인간이 와서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삼경도 하기 싫은 그 사람이 이 화목제의 잔치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저 인간하고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함께 먹어주지 않으면 이 재물이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과 먼저 화목해라.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다시 돌려드릴 때 그 감사가 진정 하나님께 연락이 되려면 우리는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본다. 나는 저거 다시는 대면하기도 싫고 상종할 수 없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화목제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감사의 헌금, 감사의 찬양,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제까지 드린 거 다 유효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 감사의 찬양을 반드시 이 삶을 수반하며 서로가 그동안 많아지셨죠.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막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분들과 화목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토록 받으시고픈 이 감사의 예배가, 감사의 제목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나 중심으로 항상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가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깨달아시켜서 마지막 주제이자 두 번째 주제인데 내 감사, 내 예배, 내 헌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예배, 타인의 찬양, 타인의 헌금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예배도 헌금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화목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면서 사실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모르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평생을 사는데 한 번씩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으니까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교회에 그분들이 어른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서 참 섬김도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제가 볼 때는 받은 은혜를 잘 나누세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제가 수없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밖에서는 사람들과 화평하는데 애를 쓰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가운데에서 자녀들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부인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제가 중간에 다리를 좀 먹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존재하려는 거 이제까지 여러 가지를 실천해 보셨을 테고 결국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생긴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화평을, 이 화목을 실천한다는 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걸음을 받을 것이라 했던 그 신약의 말씀처럼 여호와 그분의 아들이 어떻게 화평을 이룩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습니다. 내 예배, 내 감사, 내 재물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우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좀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좀 구체화시켜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해왔는데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내가 온 마음을 나눈 사람도 없다. 그리고 나를 진리의 좋은 자로 찾아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내가 혹시 남의 화목 재물을, 화목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이런 것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은 것들이 있다면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아까 점심 먹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쭉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대로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의지나 다짐이나 구호는 무의미합니다. 그건 그냥 구호지 우리의 표어고 우리의 슬로건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한 명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아마 우리는 동일하게 세월이 흘러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겠죠. 아무쪼록 이 말씀을 또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그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들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이제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연소의 삶, 화합의 삶, 나눔의 삶,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순종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